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제가 12절서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받도록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저희들은 지난 세 시간에 걸쳐서 사랑의 정의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행하여야 할 일곱 가지와 또 행하지 말아야 될 여덟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또 뉘우치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기를 마음 가운데 다들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간에 덕을 쌓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고자 또 도움을 주시고자 줬으나 이 은사를 받은 그 각자 교인들이 서로가 하나님부터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여러 모양의 은사를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은 우리 몸의 지체와 같다. 그 여러 지체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도 예수를 머리로 하죠. 그 머리로 해서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지체끼리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잘났느니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몸인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더 좋은 거 자기가 지금 당신들을 갖고 있는 거 미안한 말이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또 다 모든 고린도 교인들의 초점을 다 집중을 하게 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근데 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제발 각자 자기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더 큰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든 분명 우리가 예언하는 거나 방언하는 거나 지식하는 거나 뭐 많은 내용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 목표 바로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데 우리가 그 목표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가장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가장 큰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들은 받은 중에 은사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받은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났대. 우리 인간과 인간의 사랑에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서로 마음이 그저 따뜻해지고 서로 좋아지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확실합니다.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 근데 왜 보냈느냐? 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보낸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알지 못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담 타락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막연히 신, 막연히 하나님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도저히 정말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쓰는 그런 표현의 사랑이라는 표현조차도 쓸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적대적이며 도저히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는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가지게 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준 것도 큰 사랑이죠. 그런데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바치게 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 큰 것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죽였는데 죽었죠. 근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우리를 또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호의도 갖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원수며 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내 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 내용 하나 갖고도 가슴이 아프고 가슴을 통탄할 일인데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었죠. 그 아들을 통해서 살린 원수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아낍니까? 뭐 조그만 거라도 자기 거 내놓는 일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대. 아낌없이.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 사랑을 성경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너희들은 사랑이란 말 말할 자격 없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입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그래서 내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자신의 부와 명예와 또 신앙의 연조와 자식들을 앞장세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존재인가를 여김을 남들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럼 축복받은 거 인정하지? 내가 당신보다 돈이 더 많아. 당신보다 더 잘났어. 그럼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준 거야.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딱 깔고 상대방을 대합니다.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남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그 신을 눈뜨고 못 봅니다. 시기 질투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도 사랑받았어? 그 사랑받은 거 증명해봐. 하나님이 말씀하는 증명은 내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부귀영화나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러면 증명해봐. 뭐로 증명하느냐? 바로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사랑은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랑의 내용이 아니야 라고 요한일서 4장 11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내용만 딱 거기서 끝이지 옆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때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산다는 겁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각자 자기가 행한 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제가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혹 물어본다면 이런 내용을 물어보실 거예요. 얼마나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였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끼리 이웃끼리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들 마음, 너희들 있는 그 가운데 좌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너희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사랑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받았느니 덜 받았느니 더 받았느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용을 여기 각종 은사 지금 말씀했지만 예언이나 방언이나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다 알고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오해다. 그건 다 부분적이야. 그건 다 일시적이야. 그건 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 내가 주는 거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 사랑만이 남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자랑할 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지 그 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다. 흔들리고 인간의 속임수나 사람의 말에 유혹되고 현혹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어린아이 신앙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시작해서 아는 일까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뻐함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바로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 사랑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저 내가 받았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을 시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남을 좋아하고 우리가 인간적과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정의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아예 표현을 말씀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체인데 사랑이 자체인데 그러면 사랑을 완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사랑을 완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사랑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내용 그대로죠. 왜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하냐?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은 이제는 어때? 온전히 아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근데 그 온전히 아는 게 뭐냐? 이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뭐를? 사랑을.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 사랑인데 마지막 때는 완전히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체를 알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벌어지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뭘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포인트를 주고 있느냐면요, 그 사랑을 정말 알려면 그와 같아져야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완전히 아는 일이 있어야 된다.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압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완전히 몰라. 근데 마지막 때는 완전히 아는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표준 번역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지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래 일이 또 있다는 거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인함이니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속해서 지금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너희들이 분명히 그 알고 그 가운데 거하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영광을 받아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되는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의 개념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밝히 얘기를 못하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천국의 비유 말씀하지만 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비유로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밝히 나를 알 때가, 밝히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비유로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르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유 얘기해서, 근데 자기 자신 예수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희가 나를 알아? 예수의 영을 통해서 밝히 나를 알아? 그러면 다음 단계인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아는 일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 아버지 하는 거하고 사랑하고 무슨 관계냐?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더 들어보세요. 지금 가장 좋은, 더 좋은 은사가 남아있고 더 좋은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은사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꼭 비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골은 뭐다? 사랑 은사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자,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갈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아 했던 그 내용이 믿음이 들어가면 내 육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아, 내가 믿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다는 거 내가 믿어.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어. 이것을 내 마음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틀림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도 천국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예수도 하나님도 천국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본질적인 예수와 하나님과 천국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믿음이 나에겐 정말 큰 선물이야. 큰 은사죠. 근데 이 믿음 가지고 난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이 믿음 위에 뭘 또 주셨느냐?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믿고는 있지만 아직 내 몸이, 내 삶이 이 땅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과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데 계속 흔들립니다. 방해하고 내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삶의 초점을 땅에 두지 않고 육신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하냐? 소망이 있어야 그 받은 믿음, 받은 은혜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입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힘들고 죽을 지경이라도 그 소망이 나를 살게 해. 그래서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사단의 권세를 잡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바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영안이 떠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완성이 되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 소원한 것들 모든 것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니 소원이 성취가 되죠. 모든 것이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이끈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가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라. 그러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사랑, 표면적인 사랑, 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면 그거로 끝이야.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 먹고 마시는 거 문제없이 또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땅을 벗어나 이 시간을 벗어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부터 존경받고 내 자식들 잘 믿고 잘 교회 생활 잘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삶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 간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가기 전까지 나는 여기서 누릴 건 다 누려봐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의 내용이 이 땅이면은 절대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고 나의 이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바뀌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바뀝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나태하게 아 그냥 이렇게 살면 뭐 내가 교회 참여하고 빠지지 않고 십일조하고 뭐하고 하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겠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찬물기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부지런히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는 내가 내 옆에 내 눈에 있는 사람만 형제고 이웃이 아니라 아직도 사랑의 본질인 말씀을 접하지 못해서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사랑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전함으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게 그 사랑과 접촉할 수 있게 행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저 무한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이 내용만 저는 머릿속에 꽉 들어차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웃 사랑을 하는 일이 있어야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사랑제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 이름을 사랑제일, 그 전에 성화교회였는데 사랑제일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사랑제일이라는 이름을 주었는지 전 그 배경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부임 왔을 때 사랑제일교회 교회 목사로 부임했으니 아, 사랑제일이라는 내용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지금 고백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감을 못 잡았겠어요. 왜 그렇게 사랑제일이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근데 요번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사랑 제일이라는 그 제일의 내용이 사랑이라는 제일이 왜 돼야 되는 내용인지 그 내용을 저는 조금이나마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과 이 사랑 제일 교회와 연관을 저는 좀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사랑 제일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내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남에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야 이 사랑제일교회라는 이름이 바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적은 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그래도 이 사랑제일교회 안에서 사랑제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정말 내 자신의 삶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 마침내 주님 다시 올 때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말을 그대로 믿고 사랑 제일의 내용을 가지고 살았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자체이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마지막 때 아버지의 형상으로도 바뀔 수 없을 뿐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서라도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서라도 진정한 아버지께 내딛는 진정한 사랑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맞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또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랑 제일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실 우리의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